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따라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와 함께 마침내 오셨습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 구원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의 현실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공생애 동안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또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리고 지난주일에 보았듯이 새로운 천국 가족들을 맺어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증거해 오셨고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이 향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를 향하고 있죠?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행하시고 전하신 모든 이적들, 복음의 가르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시는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에 비추어서 올바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저 불쌍한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그저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던 궁극적인 현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즉 이 모든 비유의 비밀도 천국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런데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장 끝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풀어주시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 이제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첫 번째 비유를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에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10절에서 2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드러내시고 전하실 때에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마침내 구원자로 오셔서 드러내 알려주실 때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목적이 아니죠. 오히려 나중에 보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 예화를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다를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며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구절이 나와요. 시편 78편 1절에서 4절입니다. Psalms 78 verse 1 through 4.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전하시는 것이 이 시편 78편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이제 옛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때가 오면 그분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들,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그 비유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시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 예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하세요. Mystery, secret. 그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천국 복음이에요. 그 천국 복음의 현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며 드러내시는 겁니다. 구약의 약속을 따라 천국 복음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내는 때가 왔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도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거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방금 읽었던 시편 78편 말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때가 왔다는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신다. 그 비밀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그 비밀은 뭐에 관한 걸까요? 마가복음 4장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감추어진 비밀은 어떤 비밀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 예수님이 마침내 가지고 오신 천국에 관한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is 하시며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즉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3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비유로 나타낼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무엇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것을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하세요.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천국 구원에 관한 비밀, 천국 복음을 비유로 드러내신다. 이것이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다, 비밀이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따라서 비유를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비유 해석하는 모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달라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비유라고 하면 더 막 사람들이 열광하죠. 하지만 성경의 어떤 비유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떠나서 다른 의미나 다른 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천국에 관한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비유에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보통 이제 이 말씀들은 이제 가장 많이 전해지는 게 뭐냐면 이 중에 내가 어떤 땅인지 돌아보자.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해석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알려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천국 복음의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연결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꼭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는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가? 물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있지만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비유를 드시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을 또 구약의 약속을 가지고 와셔서 말씀하세요. 이것도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 12절 말씀은 이사야에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예화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게 하려고. 감추시려고,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에 인용하시는 구절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못 알아듣게 하려고. 심판의 현실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런 가르침, 이런 원리,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두 개를 다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한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때가 찼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 드러내는 때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면서 또한 감추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오래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는 때가 왔다. 아까 읽었던 시편 78편의 말씀의 성취.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감추시어 심판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의 성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 복음을 드러내 알려주시면서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는 걸까요? 어떤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드러내 알려주시는 자들이 있지만 감추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왔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과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듣고 깨닫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자들, 그러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 두 그룹으로 나누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며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을 둘로 나누시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함께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5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때가 와서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귀를 막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한 들을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신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 알려주세요. 비유를 풀어주시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받고 넉넉하게 될 것이라. 이 복음을 아는 것에서 더 받아 더 넉넉하게 자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호는 1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듣는 자들, 듣고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는 자들,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 무슨 스스로 들을 길을 가지고 듣고 돌이켜 고침받으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복 주시는 자들,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고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주신 천국 백성들은 들을 길을 가지고 듣고 돌이켜 고침을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비유를 하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좋은 땅이 되게 하신 자들. 그런데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고 하시죠? 17절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며 보고 듣기를 원하였던 것. 그들은 보지 못했고 그들은 온전히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는 보고 듣는다.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이 가르치던 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영원한 천국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라. 마침내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천국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때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는 자, 구원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구원의 사역을 이뤄가고 계시는데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세상 죄인들. 그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감추셨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들으려고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Blessed.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복된 자들이 누구인가?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볼까요? 듣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과 천국에 관한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구원받는 자들.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당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영적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들을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자들. 바로 여기에 관한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과 들어도 믿지 않는 사단의 백성들을 나누시는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 백성들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생각나세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러나 들어도 믿지 않는 사단의 백성들, 나누시는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데 그들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로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들입니다. 말씀으로. 따라서 이제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사역, 즉 마지막 추수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last harvest, 마지막 추수의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제 한 가지씩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5절에 보면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와 해에 타서 말라버리고 7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져 건강하게 자라나 무성하여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풀어주세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제일 첫 번째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 자의 그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예전에는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드러나는 말씀, 즉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천국에 관한 복음 말씀. 그래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천국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오셔서 그 말씀에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해 가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 천국을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 그것을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연결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 그것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죄인들, 즉 듣고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상 죄인들의 여러 모습을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예가 나오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하면 몇 가지 땅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 땅이죠. 좋은 땅과 나쁜 땅. 열매 맺는 땅과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즉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교회로 세워지는 자들과 교회 밖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 예수님이 나누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이렇게 들을 귀가 없어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부인한 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 씨 뿌리는 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거나 천국이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요. 거의 뭐 실패의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겉으로 세상적으로만 보면 거의 다 부인하고요. 보고 믿었던, 체험으로 믿었던 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성난 군중으로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치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무도 안 듣고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이 다 실패되는 거냐, 사단이 와서 가져가고 뭐 어떤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기억나시나요? 10장 25절에서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현실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들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쁜 밭들과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양들은 분명히 듣게 하시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찾고 구원하기 위해 왔다. 지금 이 땅의 교회 사역도 이와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이 갈수록 복음이나 말씀의 원리를 떠나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다고 해서 복음에 문제가 있다거나 교회 사역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예수님의 양들과 양들이 아닌 자들을 구별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이 아무리 극소수가 되고 거의 안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교회가 세상적으로 망해갈 때 이 싸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교회 사역이 실패하는 것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교회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첫 창조 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이제도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는 자들,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씨를 뿌려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 이것도 다 예수님의 새 창조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주십니다. 15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려주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첫 번째로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와서 뺏어갔다고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이름 뭐죠?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거짓의 아비. Father of all lies. 온갖 거짓으로 유혹하여 진리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죠?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온 세상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우리 밖에는 사방이 거짓인 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만 말씀에서 떠나 다른 곳을 돌리면 그 즉시 우리는 거짓에 휩싸여 살아가요. 그렇게 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거짓을 따라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다 버리고 떠난다.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심한 환란과 박해가 찾아오니까 그 즉시 예수님 부인하고 배교했던 자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것 같았으나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요한일서 말씀이죠. 이제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환란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그 즉시 믿음을 떠나는 자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말씀을 막아 믿지 않는 자들. 이건 뭐 세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상처럼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다 불신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죠. 그렇죠? 안 믿는 자들의 여러 가지 유형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당들, 그리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이 교회 밖에 있던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도 유형교 안에는 이러한 구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씨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며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렇게만 딱 나누면 내가 완전히 좋은 땅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내 모습은 어디에 가깝나요? 오히려 이 나쁜 땅의 모습에 가깝다는 거죠. 이 나쁜 땅들의 예를 보면 제 모습이 보여요. 다 제 모습 같아요. 내가 정말 좋은 땅인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탄의 거짓 유혹을 따라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가 있고요. 우리 안에도 여러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세상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 정신없이 말씀을 막고 나 혼자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때도 있고 복음의 빛이 마치 비추지 아니하는 어둠 속에 길을 가는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 나쁜 땅인가요? 나쁜 땅이었죠. 그런데 새 땅의 현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여전히 나쁜 땅의 모습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게 하시고 받은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될 것이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더 좋은 밭이 되도록 이끌어가시고 우리 안에서도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여러 모든 부분에서 열매를 맺고 세워지도록 확장되어 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좋은 땅이에요. 이걸 믿고 더 받아 넉넉하게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구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맺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며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시는 때가 시작되었고요.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씨를 뿌리는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이후에는 사도들, 그 이후에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며 마지막 구원과 심판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교회는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통해 마지막 구원과 심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실패는 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더 망해간다는 걸 보여주세요. 아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아도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이 진리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죽여도 그것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거든요. 이따 보겠지만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엄청난 열매를 맺으시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오빌로 장로교회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쇠하고 망하고 다 사라진다고 해도요. It's okay. 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실패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모든 원리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타협하고 세상의 원리가 다 맞다고 얘기해주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 성공을 하는 교회가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도 듣지 않고 멸망으로 갔죠. 예레미야 별명이 있었죠. 눈물의 선지자.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그것이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실패였나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것이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이 맺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은 다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려 맺으신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들도 다 열매로 맺어져 하나님께 추수되어 바쳐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을 많은 예수님이 맺어주신 열매들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셨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예수님이 맺으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여 결국에 100배의 열매 끝까지 다 맺고 추수하여 천국을 완성하실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씨 뿌리는 자가. 이것을 복음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 추수한 열매들이 어디에 모아질까요? 이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Revelation 14 verse 2 through 5.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님이 속량하신 자들.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다 열매들이라. 예수님이 맺으시고 모으시고 추수하신 열매들이 다 천국에 들어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모습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뭘까요?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단의 거짓과 고난과 시련 그리고 세상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전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들리지 않는 때가 한순간도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을 그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기쁨에서 나오는 복음, 감사함에서 나오는 복음을 믿음으로 증거하며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 추수 때가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구원사역, 심판사역을 이뤄 가심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복음 더 받아 넉넉하게 해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맛보고 천국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소망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